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에서 5, 16에서 17, 26에서 27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에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8살, 6살 두 아들과 함께 야외 벤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날벌레가 저희 둘째 아이 눈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이는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눈을 어떻게든 간신히 뜨게 해서 보니까 쌀 한 톨만한 크기의 검은 벌레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이 벌레가 빼내질 때까지 울면서 몸부림쳤습니다. 다시는 일어나기 원하지 않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을 찬찬히 그날 저녁 돌아보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이가 벌레가 들어갔을 때 즉시 몸부림치면서 떨어질 때까지 몸부림쳤듯이 나는 내 영혼의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떼어내질 때까지 몸부림치고 있나? 그러나 부끄럽게도 그럼 하고 자신 있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본문 속 다윗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의 영혼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즉시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떼어내지 않은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11장 본문이지요. 분명 다윗은 앞장인 사무엘하 10장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은 하닷 에셀, 그 강력한 적도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여 시원하게 물리쳤죠. 그러나 승승장구했던 그의 교만함이 문제였는지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증상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지난해에 못다했던 암몬 정복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고 나머지 부하들은 출전시켰습니다. 분명 성경은 왕들이 출전하는 때라고 하며 왕도 직접 전쟁에 나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게다가 암몬 족속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이요 원수이지요. 이 전쟁은 다윗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쟁은 모르더라도 암몬과의 전쟁만큼은 다윗이 필히 나가 진두지휘했어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1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혼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멀어질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왜요?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이 벌어지는 순간 마귀가 치고 공격을 해오니까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예루살렘 왕궁에 혼자 머물면서 다윗이 뭘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낮잠을 즐겼습니다.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약점이었던 성적 유혹을 치며 공격해 들어왔죠. 다윗은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왕궁은 예루살렘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 보면 이웃집 사람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있던 평소의 다윗 같았으면 아이고야 내가 못 볼 걸 봤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고개를 즉시 돌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마치 눈에 벌레가 들어갔을 때 즉시로 떼어내려고 몸부림치듯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그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그 여인을 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며 틈이 생겼습니다. 나태의 죄가 붙었습니다. 정욕의 죄까지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는 즉시로 떼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가 달라붙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다윗의 죄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품은 그 여인을 너무나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봤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종 다윗이 여기서 멈추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멈출 기회를 주셨는데요. 3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사람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왕이시여 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즉 그 여인만큼은 취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보고한 것이죠. 전령이 왕에게 말입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니까 다윗의 신하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엘리암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모략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즉 밧세바는 그럼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30용사 안에 드는 측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왕이라도 신하의 가족을 취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령은 이것을 다 알아보고 나서 왕이시여 밧세바만큼은 안 됩니다, 아니니까 단호하게 보고했던 것이고 이것은 정욕에 불타오르고 있는 다윗을 향한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얼음 냉수였던 것입니다. 돌이키고 멈출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이때라도 다윗이 멈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유, 내가 헛된 마음을 품었었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이 죄의 대가도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죄가 달라 붙는데도 그 죄를 쫓아내려는, 떼어내려는 몸부림조차 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국 그녀를 불러와 잠자리를 가졌죠. 10계명, 7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런 범죄한 다윗의 모습은 저 멀리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다윗은 누가 유혹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정욕에 이끌려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끈질기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함에도 단호히 죄를 거부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만임입니다. 만임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랬기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끈질기게 날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 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우리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우리아에게 온갖 유혹을 하며 우리아가 집에 가서 편히 잠을 자며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지만 우리아는 유지부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이 요셉과 우리아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유혹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강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유혹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거세게 패역하고 음란으로 유혹해온다 하더라도 결코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그 사람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요셉과 우리아처럼 범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아프셨던 하나님, 이제라도 나의 사랑하는 종 다윗이 멈추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에서 멈추고 돌이킬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 때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합리화하거나 더 많은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겸손하게 거기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면 찾아가서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는 죄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책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은폐해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그 전쟁터에서 핵심 전력인 30인의 용사 중 한 명인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이기냐 지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 죄를 가릴 수 있느냐 드러나느냐가 중요하게 된 다윗의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다 놓고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고 권합니다. 진수 성찬을 베풀기도 하고 술을 진탕 먹이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아가 다윗의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을 가해도 어떤 권력을 동원해도 우리아가 절대로 꿈쩍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성문 밖에서 불편하게 잠을 계속 자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했던 다윗이 우리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아가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아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되는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지면 자신의 간음의 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된 모습으로 우리아를 끝없이 유혹했지만 우리아가 아주 의로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에 물꼬를 트는 첫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십계명 두 돌판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을 아론을 확증해주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긴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아주 거룩한 성물이었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적 상징이 언약궤였습니다. 지금 우리아의 첫 대답이 그 언약궤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우리아는 자신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고요. 이것이 다윗과 너무나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그 누구보다도 언약궤를 사모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 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예배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자신은 편안한 백향목 왕궁에 자면서도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아래에서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고 싶다고 사모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아마 우리아도 자신의 죽은 다윗을 보며 언약궤를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다윗의 마음에는 언약궤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언약궤는 저 멀리 전쟁터에 가 있고 다윗은 편안한 예루살렘 왕궁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저 멀리 전쟁터에 언약궤가 있고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아가 언약궤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윗에게 거울로 비춤으로써 다윗, 너 언약궤 이렇게 사모했었잖아. 다시 돌아와. 나를 구해. 은혜에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그 변질된 모습을 직면시키게 하는 이 거울을 깨 부수어 버리기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작년 여름에 동부구치소에서 모범수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두 달 동안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재소자분께서 하셨던 진실한 고백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치소에 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구치소에 옴으로써 제 죄가 멈춰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회에 그대로 있었으면 계속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야 했을 텐데 여기에 와서라도 하나님께서 제 죄를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 분이 그렇게 진실하게 나누자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다른 제소자분들도 이구동성으로 맞아요 목사님. 제가 구치소에 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멈춰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에서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죄가 멈춰져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죄가 아무리 재미있고 내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죄의 희열은 잠깐이지만 죄의 결과는 추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조명하시며 내 안에 도려내야 할 그 죄를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즉시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지배당하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내 삶에서 죄가 멈춰지기를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십시다. 내 삶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마치 벌레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즉시 떼어내기를 떼어내질 때까지 몸부림칩시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별로 경계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죄, 이 정도 죄쯤이야 했던 그 무방비에 경계하지 않던 마음이 죄에 가공할 만한 힘에 다윗이 압도되어 눌려버리고 만 것이죠. 다윗은 이제 자신을 비추는 의로운 거울인 우리아를 깨뜨리기로 마음먹고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냈습니까? 우리아 자신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눈에 사람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원하던 대로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우리야. 다윗은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암몬과의 전쟁이 패배하는 것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자꾸 다윗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해칠 수 없다며 그 강력한 유혹을 물리쳤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사람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우리아를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죠.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다윗도 죄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 해서 오늘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거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충만했던 다윗이 오늘 처참히 넘어지는 본문을 주님이 보여주시며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봤을 때는요 미친 개를 본 것 마냥 그냥 즉시 도망치세요. 죄가 내 영혼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크든 작든 크기를 따지지 말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재지 말고 즉시로 그냥 떼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죄에 무너져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고 오늘 사무엘하 11장 본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를 떼어내야 하는 거예요? 죄는 이 세상 가장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 하나님은 선한 분이실까요? 다윗의 생각에는 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는요, 그런 하나님 선한 하나님 아닙니다. 공의로운 분 아닙니다. 범죄한 다윗을 심판해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죠. 지난 5월 문화선교주일에 봤던 요한계시록 뮤지컬 참 감명 깊게 봤는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 편에 보면 믿음의 신실한 증인 폴리캅 주교가 화형, 불에 타는 처형을 당하면서 외친 대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외쳤습니다.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며 잘 박힌 모처럼 제 가슴에 새겨졌는데 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서머나의 시민들이여, 나를 태우는 불은 곧 꺼지겠지만 아도나이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아 가게 될 치욕의 불길은 영원히 더 거세게 타오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불길에 타면서 외쳤던 폴리캅 주교의 그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나게 했습니다. 나 어떻게 살고 있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어떻지?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자리에 돼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전면으로 등장하시는데 심판자로 등장하십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얼마나 살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삶은 아주 악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했습니다. 멈춰라, 여기까지다, 돌아서라.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베푸셨음에도 아니요, 몰라요, 하기 싫어요, 반복적으로 거부했던 다윗이 이제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돌아와라, 멈춰라, 가선 안 된다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아니에요, 나중에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미루다 보면, 거부하다 보면 그 결과 마지막에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내 삶에 들어온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죄쯤이야 하는 그 생각, 다윗처럼 파멸로 굴러떨어지는 문 입구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것 직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죄는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한, 가장 값비싼 희생을 치르게 한 존재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희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일 만큼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 희생의 대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엄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감각은 무엇입니까? 죄를 하나님처럼 심각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처럼만 미워하고 엄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오늘의 내 삶은 과거와 지금처럼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심각하게 하나님처럼 여기는 마음만 있었다면 오늘의 내 삶이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하나님처럼 심각하게 여기며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앙 동화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께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은 예수님이 주인공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소 곳곳에서 다니는 에피소드를 모은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의 집은 주인공의 마음을 뜻하는데요.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부에 가면 벽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벽장은 어느 곳이었냐면 주인공이 개인적으로 보관했던 것들, 근데 남들에게 보이긴 좀 그렇고 더더욱이 예수님께는 보여드리기는 부끄러운 그런 은밀한 비밀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벽장에서 이상한 역겨운 냄새가 난다면서 벽장으로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주인공은 그 벽장만큼은 예수님이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며 괜히 화가 났어요. 그 생각을 알아차리시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여기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다. 베란다 뒤편으로 내 침대를 내어 놓아야겠구나. 도저히 이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구나. 주인공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벽장의 열쇠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벽장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제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키를 받아드시고는 벽장을 여셨습니다. 놀랍게도 순식간에 청소할 뿐만 아니라 수리도 다 하시고 페인트칠까지 싹 해치우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 어땠는지를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곧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 안으로 불어왔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켜 버렸을 때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을 맛보았는지요. 할렐루야. 오늘이 큰 승리와 해방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충만히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벽장의 키를 예수님께 드리며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단번에 십자가로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누가 오늘 이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예수님을 하여금 능히 나의 죄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소망의 장치를 두셨는데요. 그 소망의 장치는 바로 우리아의 출신입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우리아가 햇사람이라는 것을 7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햇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대적 원수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즉 우리아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부패한 우리아의 마음을 거두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언약궤를 두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이름의 뜻조차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라는 탁월하고 아름다운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아는 죄로 인해 빠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다윗을 건져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방 족속 우리아를 빛이 되게 하셔서 빛을 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아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방 족속 우리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에 모시게 하고 빛을 발하는 존재로 바꾸셨다면 오늘 우리도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로 그렇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싶고 특별히 나와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그것이 있니? 진노의 자녀처럼 이방족속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좀 내어줄 수 있겠니? 주님이 인격적인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지금 어떤 죄에 눌려 계십니까? 벽장 속에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무엇을 숨겨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아니 이번 주라도 정말 주님 내 벽장 속에 숨겨둔 그 죄를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깨끗이 청소하시고 완전히 수리하고 페인트칠까지 싹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 벽장의 키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죄를 십자가로 이기시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죄를 허용하지 마십시다. 죄를 볼 때 뭘 본 것처럼 하고 도망치라고요? 미친 개를 본 것 마냥 빨리 도망치라고요. 벌레가 눈에 들어간 것 마냥 빨리 떼어내라고요. 크든 작든 교만하지 말고 죄에 가공할 만한 힘을 사무엘하 11장 본문이 경고하였으니 즉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며 하나님 내 마음에 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죄와는 동행을 멈추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는 오늘 그 거룩한 기념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 다윗이 죄에 빠져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손길을 수차례 뻗으셨습니다. 돌아와라, 멈춰라, 가지 말아라.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심상히 여기며 계속해서 죄를 돌이키지 않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이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죄 앞에 무릎 꿇고 방치해 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주인공처럼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벽장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제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분명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직하게 반응하여 즉시 죄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더 이상 내 삶의 죄를 허용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마음의 중심에 언약궤이신 예수님만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무릎 짚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